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특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결론의 메시지로서 이전 메시지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소개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은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 보았고 그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분에게 매일 허락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허락해드리므로 그분을 우리 자신 안에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따르면 우리가 아버지 그분의 영을 풍성에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 안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충만이 되어 그분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서 기억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으로 마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궁극적 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듭남부터 거룩하게 된 변화됨 형상을 본받은 그 영광스럽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완전히 나타남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 신격에서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영원토록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전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로 이전 메시지의 연속이 바로 지금 메시지인데 우리는 세 가지 주된 중점을 교통하고 마쳤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남편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과 주님과 머리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계요의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로마서 4번을 다룰 것인데 로마서 4번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남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큰 악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이 방면으로 취할 때 이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며 왜냐하면 이것이 몸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듣는 분 중에 이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겠지만 첫 번째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에서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고전적인 메시지인데 그 라이프 스타디에서는 성경이 로맨스라고 말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우주적인 부부에 대하여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로맨스가 하나님과 선택하신 사람들 사이의 로맨스입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는 한 부부를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부로 마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성령으로 실제화되셔서 그분이 바로 신부가 되시며 그분의 구속한 백성들이 그분이 신랑이시며 그분의 구속한 백성들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죠. 아담과 이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들을 데려오셨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에게 배우자를 찾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여시어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따르면 2장 22장에 따르면 그 여자를 건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것은 그분은 여자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그 여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의 신부인 우리죠.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우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갈빗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옆구리에서 취하신 그 뼈가 갈빗대가 바로 파괴할 수 없고 부서질 수 없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그 파괴할 수 없는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고 교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건축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죽으신 후에 로마 군인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로부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표의 책입니다. 표징의 책이죠. 물론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하는 것은 그 표징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은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가 열려서 이브가 거기서 나왔죠. 그 갈빗대가 여자로 건축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림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거기서 두 가지 것이 나왔는데 피와 물입니다. 왜 피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죄는 아직 이 그림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을 죄에서 씻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까지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이 예표에서 보는 것은 큰 상징이 영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이 거기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극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세 부분으로 된 영과 혼과 몸의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인데 그분의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필이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에게는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양심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는 요한복음 1장 1장 7절과 9절에 따르면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시 씻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셨죠.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은 무언가를 재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소유하셨습니다. 큰 대가를 지르고 재소유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대가는 그분의 피입니다. 그 피 이후에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이 의미하는 것은 과정을 거쳐 완결신 삼일 하나님의 영원토록 흐르시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생명주는 흐르시는 영으로 완결되셨죠. 그 영 흐르시는 영이 우리가 마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따르면 우리가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영을 마신다고 말하죠. 우리의 음료는 이 집회 가운데 우리의 음료는 그 영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영을 마셔야 합니다. 그 물은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은 생명주는 영을 상징하며 삼일 하나님의 흐르시는 생명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시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마시는 생활이며 흘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마시고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이 물로 적셔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을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영의 흐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흐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통이라는 단어를 정의한다면 교통은 흐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죠. 그러므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 그것이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기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냐면 흐름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들이죠. 우리를 유기적으로 구원하는 강입니다. 물은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고 피는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로 가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겠지만 저에게 제가 처음 이것을 읽었을 때 충격을 좀 받았는데 제가 과거에 계시록 21장 2절을 읽을 때는 우리가 19장으로 또 가보면 거기 신부가 있습니다. 제가 신부란 말, 아내란 말을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부,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초적인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란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장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부부가 인간 역사 안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또한 새 예루살렘은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로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각도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남편은 아내 안에 거하고 아내는 남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남편과 아내도 물리적인 영역 안에서는 서로 안에 거할 수 없죠. 그러나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는 신부이자 아내는 그리스도를 남편 안에 거하고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아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 상호 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신부가 바로 그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2장 17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가 신부로 완전히 단장되고 준비되어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의 인격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과 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17절의 앞부분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영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그 영은 결국 거절과 저완계 대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는 거친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의미죠. 그분은 영원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에서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죠. 그것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분 인간생활을 통과하셨고 그것이 과정이었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과정입니다. 그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것이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의하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장이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된 과정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는 마지막 아담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과정을 거친 삼위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주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은 궁극적인 완결인데 바로 과정을 거친 삼위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입니다. 궁극적인 완결은 완성되었다는 말이죠. 그분의 과정이 완성된 후에 그 과정은 하나의 완결을 산출합니다. 완성을 산출하죠. 그 완결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완결입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과정을 거쳐 거친 세 부분으로 된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완결이라고 말할 때 우리 또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것이 과정이었습니다. 우린 다시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거기서 계속 과정이 진행됩니다. 우린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거룩하게 되죠. 우리는 새롭게 되는데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신성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형상으로 변형되고 동형화되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세 분으로 된 사람으로 통과하는 과정, 즉 세 분으로 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 궁극적 완결은 그 세 분으로 된 교회의 과정을 거친 교회의 완결은 바로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완결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결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완결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기 원하는데 이 마지막 요점에 있는 요점 항목에서 우리는 아가서를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 있는데 아가서 바로 전에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무 중에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 중에 허무를 수증기 중에 수증기라고 말합니다. 무익하고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공허하고 공허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세상에 산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공허하죠. 수증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무익합니다. 마치 햄스터가 돌고 있는 쳇바퀴와 같죠. 투명 박스 안에 거기 바퀴가 있고 햄스터가 그 안에서 돌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전에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사실 아무데도 가지 못한 것이죠. 계속 같은 장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했지만 우리의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허무함 중에 살았었죠.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굴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생명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생명이 우리를 그 허무 중에 허무에서 아가서에 있는 이 생명, 놀라운 생명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을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누릴 때, 참으로 주님을 누릴 때 여러분은 참된 교회 생활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보게 되면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시와 찬양으로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읽어본다면 찬송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실행이었습니다. 믿는 이들의 생활의 실행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은 불평을 하지 않고 한밤중에 그들은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감옥은 끔찍한 장소였죠. 그러나 그들은 노래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죠. 감옥문이 열렸고 지진 같은 것이 있어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났죠. 그것은 그들이 또 찬양을 통해 주님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은 정말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홈미팅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거기 몇 성도들이 있었고 어떤 성도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찬송가를 들고 계셨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이 찬송가를 얻었을까? 왜냐하면 저에게는 찬송가는 이것을 제가 찬송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파에 있을 때는 찬송가는 항상 그 성도들이 앉는 그 좌석의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의자 뒤에서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불렀죠. 그것이 거기 있어야 하고 거기 남아있었고 그 찬송가 있어야 할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그것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찬송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도 찬송가가 있죠. 뉴욕교회 성도들은 CD에서 정말 찬송을 잘하는 성도들입니다. 제 아내는 그 뉴욕교회 성도들을 항상 다 갖고 있고 항상 운전한 중에 그것을 듣습니다. 뉴욕교회 성도들은 정말 노래를 잘 하십니다. 정말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CD에 있는 사람들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형제님 옆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은 정말 음치였습니다. 모든 찬송을 다 같은 톤으로 불렀습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정말 오페라 가수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성악을 한 사람이든 음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끄러운 찬양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음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꼭 이렇게 멜로디가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누리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은 그것을 누리시죠. 그러므로 제 요점은 제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있는데 어떤 형제님들이 일하면서도 갑자기 막 찬송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찬송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본다면 아가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진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결혼 생활 안에 있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교통 안에서 어떻게 진보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통 안에서 어떻게 그 체험이 진보하는지, 그 사랑의 교통 안에서 진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 개인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를 모아볼 때, 함께 모을 때, 그거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결혼 생활입니다. 몇 가지를 교통한 다음에 과연 개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두의 사랑의 시작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성도들에게 교통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볼 때 그 두 강도 사이에 계셨죠. 그 당시에 강도들은 그냥 사람들을 강도질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악한 이들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편에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 그분이 죽으시는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그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그 강도가 말한 것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놀랍습니다. 여기 백부장이 보고 있었는데 백부장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 십자가에서 말하신 것을 듣고 보고 나 그가 어떻게 죽으시면서 어떻게 행동하신 것을 보고 나서 백부장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그의 선포였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 백부장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이 한편에 있는 이 강도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을 했죠. 그런데 다른 강도는 이 다른 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을 넘어서서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주님은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분은 이런 처벌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다. 이런 사형을 당하셔서는 안 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강도가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말했죠. 그가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국 안에서 오실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참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떤 말입니까? 어떻게 강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당신이 왕국 안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런 짧은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 길고 뛰어난 기도를 하지 않았죠. 주님, 당신이 왕국 안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답하셨죠. 참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이 삶을 떠나서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읽어본다면 정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서에 나타난 묘사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할 것이 많지만 전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에게 그 자신, 나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약속하셨죠.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분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에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사이의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을 돌려드릴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정말 제가 확대역 성경을 좋아하는데 여기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한 부분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확대역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실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에게 실제가 되게 하겠다.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실제가 되십시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한 것을 주님과 삼체감에 기도하는 걸 기억합니다. 제가 주님께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저에게 당신 얼마나 참되신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고집 주님을 믿지 않았던 완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접촉했고 주님은 그분 저를 접촉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제가 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떤 방면에서든 보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분 자신은 실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여.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이 과정 안에 남아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계시록 2장에서 처음 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첫째 간 사랑을 버린 것이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여 첫째 간은 일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우리가 7절에 가보면 7절은 우리의 보상이 무엇인지 말해주는데 우리가 주님을 첫째 간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린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나무로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장래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린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은 그 주님을 누리는 그 정도가 우리 교회 생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릴 때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우리가 한 지방에서 모일 때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신선하지 않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등잔대를 옮기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비어있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증거는, 그 간증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있는 가운데 어떤 분들이 나 이것을 들어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항목 중 어떤 것에서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나 졸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졸업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졸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 우리가 당신을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최상의 길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생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려해 볼 때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 네 가지 단어입니다. 바로 이영재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아가서의 결정연구에서 이영재님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그 다음에 사적이며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애정어린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사적이고 비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비밀하고 사적이며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주님과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사적이고 영적인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로맨스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점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주님과의 로맨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신선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까? 수년 전에 저희가 어떤 그런 결혼 기념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녀에게 자매에게 항상 어떤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실제적인 걸 사주었습니다. 빵 만드는 뭐 도구들 이런 거 제가 사주었습니다. 애들에게.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결혼 기념일에 그런 거 좀 사주지 말고 꽃 좀 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준다면 정말 아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장미를 사서 그녀에게 주었는데 정말 빵 제조기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장미를 보자 제 아내가 에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저를 에디라고 부를 수 없지만 제 아내는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제 요점은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꽃을 사주었을 때 주님의 긍휼로 또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 로맨스를 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의 로맨스를 관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생활 안에 있는 결혼생활도 낡아질 수 있죠.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은 신선해야 합니다. 아가서 결정연구에서 이영재님이 사실 그때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동역자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형제님 서재로 부르셔서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님들, 제가 충분히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교통하기에 충분히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계율을 썼지만 내가 교통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한 계율식을 취하여서 오는 결정연구에서 형제님들이 좀 교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재님 집을 떠났을 때 우리는 정말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 이 형제님을 치료하소서, 상태가 좋아지게 하소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전에 본 적이 없는 어떤 것을 이형제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제님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아가서 결정연구는 정말 저에게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형제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시기 전에 전화하셔서 형제님들 주님 나에게 이 두 단어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그것은 우리인과의 주님과의 관계를 묘사하죠. 정말 그것이 저에게 큰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줍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 당시의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 이형제에게 주셨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이고 애정어린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1번 메시지였습니다. 아가서 결정연구 1번 메시지였는데 여러분 정말 그 책이 없다면 사시길 바랍니다. 사셔서 읽으십시오. 기도한 분위기 가운데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을 혁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 2장, 즉 챕터 2장에 아가서 2장에 2번 메시지에 오셨는데 또 다른 단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적이고 영적인, 비밀하고 영적인.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ABCD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단어를 교통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아가서에서의 로맨스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반드시 개인적이함을 묘사한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1장 4절입니다. 상반절이죠. 두 단어. 주님께 말했죠. 추구하는 이가 나를 이끄십시오. 나를 이끄십시오. 우리를 이끌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개인적이죠. 나를 이끌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것이 놀라운 것은 나를 이끄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어가 우리입니다. 나를 이끄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허락할 때, 특별히 매일 아침에 그렇게 할 때 결국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흘려보냄으로 이 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매혹되어 다른 이들이 또 주님이 다른 이들 또한 당신을 통해 주님께 이끌려짐으로 내가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나를 이끄십시오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끄시는 힘은 우리의 추구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능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 능력은 주님의 이끄시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전에 없던 방식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밑에 있는 항목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1번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위했던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권익을 위했던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의 본을 따라야 한다. 여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 있죠. 아브라함은 세 번이나 성경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죠. 우리는 믿는 이로서 그의 하늘에 속한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은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친구들이라고 칭하셨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친구요. 그는 그렇게 그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몸은, 육체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따르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죠.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진 않지만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은 항상 죄인들의 친구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죄인의 친구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출판한 책이 있는데 이영재님이 오래전에 주신 메시지인데 기도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기도의 의미와 목적. 제가 그 책을 처음 펼쳐보았을 때 제가 그것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는데 2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2장의 제목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제가 멈췄습니다. 세상에. 최상의 기도,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에베소서 1장의 기도겠지. 에베소서 3장인가? 아마 요한복음 17장일 거야. 물론 이 기도들이 너무나 놀라운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2장에서는 최상의 기도라는 이 제목 아래 거기에 소제목이 있었는데 최상의 기도는 친구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 있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간적인 수준 안에서 교통을 했죠. 사람의 수준으로 오신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비밀한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천사들이었죠. 한 분이 여호와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죠.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을 쭉 읽어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전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시기 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면으론 비밀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 안에서는 시간의 관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요소가 없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창세기 18장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으로 오신 하나님과 교제함, 교통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말했고 친구로서 말했습니다. 친구로서 대화했죠. 이때 두 천사는 그들은 궁극적으로 소돔에 보내졌습니다. 롯이 거기 있었죠.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죠. 주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살이었죠. 사라가 그 천막 안에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자녀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밖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라야 왜 웃느냐라고 하셨죠. 사탄 놀라 사라는 놀랐습니다. 아,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큰 소리로 내가 웃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사라가 웃은 것을 속으로 웃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네가 웃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면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신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90세 이상의 사람이 임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100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불가능한 것의 영역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사라가 그 아이 이삭의 이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웃는 자란 뜻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의 웃음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 말은.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그것이 두 번째 웃음을 이끈데, 두 번째 웃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두 번째 웃음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능한 그것이 사라의 두 번째 웃음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두 번째 웃음은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역 안에서, 부활의 영역은 바로 불가능 영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여기서 일어난 일 장면의 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음이 받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하여 영으로서 그분의 임재이신데, 바로 그 영이 바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여기 친밀한 대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로서 대화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와 대화하셨죠. 두 천사를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보내신 다음에 이 방문의 기간 동안 소돔이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악한 것들이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구출이 있습니다. 롯이 구출되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출을 받습니다. 그 죄악된 상황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삭의 출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으로서, 축복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신 그리스도의 산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보면서 이 세 분이 함께 걸었습니다.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나는 숨길 수 없다. 그는 나의 친구이다. 그래서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거기 여호와 앞에 머물렀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죠. 주님, 소돔에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다면 멸망하지 않겠다. 30명 어떻습니까? 20명 어떻습니까? 그리고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10명까지 내려왔죠. 그 10명에서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습니다. 주님이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성 안에 10명의 의인도 없다면 내가 도대체 이 성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떠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성도들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와 어떤 말씀을 마치시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마치시도록 시간을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동반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던 동업자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권위를 관심하던 동업자였죠.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도였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동반자인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전 아브라함 같이 당신의 친구가 되기 원하고 모세처럼 당신의 동반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2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찾았던 다윗과 아삽의 본을 따라야 한다.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내 평생에 온 한 가지 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엽주는 것이라네. 저는 이 집회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돌이켜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완전히 당신께 돌이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고린도후서 3장 16절처럼 모든 수건이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하는 얼굴을 사랑함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매혹함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기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흡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흡수합니까? 그분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킴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부분 안으로. 그럴 때 그리고 또 그분께 엿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엿주는 것은 우리의 표현이죠. 우리가 흡수한 것을 그분께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흡수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그 말씀이 주님으로 도운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기도의 말이 되죠. 우리의 기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편이 좋은 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럴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반응합니까?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이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취하여 그것을 다시 주님께 기도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오 여호와님. 3번입니다. 우리는 그침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던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성도들이여, 이 주 예수님의 이 인격은 그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고 그침없이 하나님 임재 안에 사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격을 접촉하는 것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영 안에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는 것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됩니다. 그침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간단한 방식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가 3장 55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호흡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침없이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 자신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며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본을 따라야 한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흩어질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성경에 따라 예언 말씀하신 것이죠. 구역에 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떠나도 저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우는 때가 오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타고난 그의 강함 안에서 아주 자신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죠? 그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이 사람들, 이 형제들보다, 이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그가 전에 말했던 것이죠. 네가 나를 이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지 않는가? 그것은 너의 타고난 천연적인 너의 자 안에 있던 자랑이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그의 타고난 강함, 타고난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그는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의 타고난 주님을 향한 타고난 사랑에 대한 그 강함도 파쇄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이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세 번 하신 다음에 내 영을 먹이고 내 양을 목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목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들을 목양할 수 있고 서로를 목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양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어떤 것에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이 물어본 것입니다. 네가 다른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더 이상 타고난 그 자신의 강함 안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죠.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에게 찬송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니라네. 나는 드릴 것이 없지만 내 모든 사랑은 주님의 것이라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네. 이렇게 말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살았던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 제가 당신을 잘못 대표하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운데 영피 불들이 그럴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잘못 대표하여 그들에게 너무나 법리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잘못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문을 갖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의 의미인가? 제가 믿는 이가 아니었을 때 저도 그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거기서 제가 어떤 것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참으로 신성하게 높여진 어떤 본들도 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제가 벤자민 최형제님을 아주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정말 제가 그리워합니다. 제가 한번 형제님과 함께 어떤 컨퍼런스를 가게 됐는데 집회 후에 우리가 마이애미로 가는 공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시큐리티를 통과한 다음에 한 젊은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대사이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상원의원이십니까? 당신은 상원의원처럼 보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세상에. 저에게 상원의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젊은이요, 저는 상원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것이 더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최상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들의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표현함으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번입니다. 아가서의 로맨스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다정해함을 묘사한다. 아가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분으로 나로 입맞추게 하십시오. 그분의 입에 입맞춤으로 나를 입맞추게 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입맞추는 것은 다정한 것입니다. 애정어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방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누군가에게 입맞추는 것은 가장 애정어린 방식의 접촉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애정어린 방식의 접촉이죠. 때로는 성도들이 저에게 결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형제들이 주는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때가 되어서 형제님 중 한 분이 결혼을 이렇게 주관한 형제님이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에게 입맞추십시오. 그것이 하이라이트죠. 그것이 결혼식 하이라이트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주례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신부에게 입맞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시작이죠. 매일 우리는 주님과의 매일 이런 다정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영재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입맞출 수 있다. 우린 동시에 두 명에게 입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 입이 이렇게 커져야 하죠. 우리는 한 번은 한 사람에게만 입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맞추라는 말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한 애정어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죠. 애정어린 것입니다. 입맞추라는 것은 애정어린 것입니다. 1번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은혜는 우리 어머니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다정합니까?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바라는 말은 다다라는 말이고 중국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바라고 합니까? 어쨌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들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정말 저를 소중히 품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만 주님의 상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에 따르면 사라는 상징하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죠. 우리 어머니는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산출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12절은 더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린 자녀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흔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를 무릎에 놓고 이렇게 흔들어 주죠. 그들을 무릎에 놓고 흔들어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주님의 우리에 대한 기능은 우리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그 66장 12절의 각주를 본다면 이 각주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주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형님이시다. 이 모든 구절을 길도로 읽어보십시오. 3번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조언자이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친구들, 여러분이 나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조언자이시죠. 4번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성도들이여, 그분은 우리를 내적으로 목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목양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따르면 우리의 혼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죠. 그 말은 우리의 참된 인격의 내적 상태를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돌보십니다. 10번입니다. 아가서에서의 로맨스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반드시 내밀해야 함을 묘사한다. 여기 내밀하다는 말, 사적이란 말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가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내실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왕의 내실은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내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곳으로부터 분별되어 있죠. 우리는 주님을 1번입니다. 우리는 비밀하고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내밀하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림으로 주님의 빛비춤과 주입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전 이단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 있다. 성도들이여, 매일 주님과 사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과 개인적으로 사적이고 비밀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그분으로 인해 빛나는 것입니다. 빛비춤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모든 구절이 가리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6절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밀한 시간이 주님과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많은 구절들을 여러분이 읽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여기 명령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느낌표가 있죠. 비추어라. 느낌표가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는 보고서 여러분이 주님과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 너울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너울이 벗겨진 다음 주님을 바라보고 수건이, 너울이 없는 얼굴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너는 보고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는 보고서 환하게 웃고, 제가 한 번은 젊은이들이 우리 모두가 빛비추는 이가 되었다고 했는데 젊은이들이, 영피플들이 막 웃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이 왜 웃는지 몰랐습니다. 비머라는 단어를 제가 썼었는데 그 비머가 사실은 그들에게 BMW 상징하는 단어였죠. 그러나 제가 말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의미는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이들을 말한 겁니다. 삼일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 자신 외에 그분의 영광을 보고 주입받고 그분을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비추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신처와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충족함의 비결로서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시편 90편 1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긍휼을 주시어 제가 당신 안에 머물고 당신 안에 저의 은신처로 당신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물론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은신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은신처이시죠. 또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은신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의 은신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우리 주님과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비밀한 접촉을 매일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는 그 구절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요점들을 읽어보시길 구합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에 관해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고려하고 살펴보며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다정하고 내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그분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런 방면에서 모든 민인들은 약해질 필요가 있는데 자신이 마주친 일과 관련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조언을 구하며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고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달콤한 생활이다. 5번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고 모든 일에서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 외에는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이 놀라운 인격에게 허락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분이죠. 왜 그분께 허락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큰 구원이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교통하고 상의하고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교통할 차례가 될 때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매순간 모든 일에서 또 다른 분,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D번입니다. D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에서의 로맨스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반드시 영적이어야 함을 묘사한다. 반드시 영적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봅니까? 아가서 동일한 장면에서 보는데 나머지 항목들을 보았다는 부분에서 봅니다. 1장 4절에서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내실은 그분과 사적인 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의 내실은 그분이 거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 고린도전서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이 그 우리의 영이 그분의 내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방문하신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 곧 모든 주님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내실이다. 제가 여기서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주님의 주인의 주님이 계시고 모든 왕의 왕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지성소 안에 거하시죠. 그분은 우리 아가서가 되십니다. 뭐 주님 중에 주님, 왕 중에 왕, 지성소,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이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영은 에베소서의 모든 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유기적인 몸이죠. 제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이 모든 구절들을 주님께 기도로 돌려드리십시오. 이 구절들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역의 시의 영을 말하죠. 1장 17절입니다. 2장 22절에서도 영이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을 영 안에서 계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영 안에 계시해 주는 것이 3장 5절입니다. 또 16절에서도 우리의 영이 나오죠.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생각 안에서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4장입니다. 5장에서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영 안에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6장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려면 우리 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번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존재이든 무엇을 소유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영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모든 구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4번입니다. 아버지는 참된 경배자들 곧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생수를 마심으로써 영 하나님을 접촉하고 접촉하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 생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 이사야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은 과학적인 어떤 마심의 과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시는 것의 과학, 생수를 마시는 것의 과학적인 방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보신다면, 이 장을 읽어보신다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주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을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알게 할 때 이것이 복음 전파죠. 또 신원할 때 그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 때 또 우리가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외칠 때 우리가 환호할 때 외치며 환호할 때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치며 환호한 것은 시온의 주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께서 너희 가운데 위대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기도로 이 여섯 구절을 읽어본다면 깨닫게 됩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과학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이 영으로서 체현되셨는데 그분은 생수의 실제이시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5번입니다. 결론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세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성도들이여,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와 합병시키십시오. 매일 아침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저는 당신을 저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으로 취합니다. 모든 것에서, 제 그리스도의 생활과 제 그리스도의 봉사에 있어서, 제 가족 생활, 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저는 당신을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으로 취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기도합니다. 당신과 저의 관계가 항상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적이며 은밀하며 영적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과의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사적이고 비밀하며 영적인 관계 안에 보존하여 주십시오. 제 온일생 동안 제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이 교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사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 요점들에 있는 실제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절대적으로 놀랍다고 느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간증할 때 축복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여, 감사합니다.